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뉴스를 보게 만들고 더 예민한 영적 시각으로 시대를 보게 도와드리는 SOS TV 시사 뉴스. 오늘 시간을 시작합니다. 노아 방주는 정말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노아 방주는 그렇게 만들어져서 성경에 기록된 그곳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발견된 노아 방주로 온 세상이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뉴스는 금방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가 발견된 노아 방주와 그와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그 당시 상황과 매우 흡사하게 세팅되어가는 현시대를 해설과 함께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2010년 4월 26일 노아 방주가 발견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홍콩 AFP 연합뉴스는 2010년 4월 27일 중국과 터키인으로 구성된 복음주의 교파 탐사대가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터키 아라라트 산에서 찾아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 노아의 방주 사역회 NAMI 소속 15명으로 구성된 탐사대는 터키 동부 아라라트 산에서 발굴한 한 구조물의 목재 표본에 대한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그 목조물이 성경의 홍수로 노아의 방주를 띄웠다고 되어 있는 기록과 비슷한 시기인 4,800년 전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출신 탐사대원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융윙충은 100%의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99.9%가 맞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여러 칸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목재 기둥으로 받쳐져 있어서 방주에 태운 동물 우리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융윙충은 추정했는데요. 탐사대는 인근 지역 3,500m 이상의 높이에서는 지금까지 인간 거주 시설이 발견된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서 이 구조물이 사람이 거주했던 시설일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이 지역 터키 관리들은 고고학 발굴 때까지 이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도록 앙카라의 중앙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융윙충은 덧붙였습니다. 네, 오랫동안 무성한 소문과 거짓 루머 속에서 묘연하기만 하던 노아 방주의 행방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리포터를 통해서 노아 방주를 발견한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한 보고를 들어보기로 하죠. 강정자 리포터입니다.
네, 13,000피트나 되는 터키산 정상에서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주장되는 노아 방주의 잔여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터키 복음주의 탐험가들과 한 중국 단체는 그들이 터키 동방에 위치한 아라랏 산에서 발견한 목재의 잔여들이 노아 방주의 잔여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보아 이 유물이 4,800년이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요. 그것은 노아 방주가 물에 떠있던 때로 추정되는 시대와 동일합니다. 성경상의 모든 이야기들이 진실인 것임이 밝혀지기를 희망하는 복음주의자들이 노아 방주가 마지막으로 안착되었을 장소로 오랫동안 추정해온 곳이기도 합니다. 이 유물을 발견한 노아 방주 세계 복음 연구팀의 한 일원인 응윙 치웅은 이것이 노아 방주라는 것을 100% 장담할 수는 없으나 99.9%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1987년에 고고학자 란 와이어트가 발견한 것을 비롯해서 노아 방주의 잔여물이라 여겨지는 물체를 발견한 전례가 몇 차례 있었으나 터키 정부는 고고학자 와이어트가 발견한 아라라 산 위에 길게 누리워져 있는 배 모양의 물체 주위를 국립공원으로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연구팀은 이번 발견이 실제 유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해 줄 것을 네덜란드의 노아 방주 연구학자 게릿 알턴에게 청탁했습니다. 역사적 최초로 노아 방주의 발견에 대한 기록이 충실히 되어 있으며 세계적으로 밝혀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 발견이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라고 알트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에 발견된 노아 방주는 고고학적 발견의 개념에 비추어 타당하며 합법적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방주를 둘러싼 역사적 진술과 대등한 모든 부분을 상세히 들추어낸 탐험가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터키 동부에 위치한 아라라 산에서 발견된 이 배의 구조는 확실하고 엄청난 증거가 있으므로 전설적인 노아 방주이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노아 방주 연구팀의 대표인 치웅 씨는 그 배 안에 나무 대들보로 된 칸막이 방들이 있어 그 안에 동물들을 가두어 둔 것으로 믿겨진다고 말했으며 11,000피트 이상의 높이에 있는 방주 부근에는 인간들이 거주했던 흔적이 없다는 것이 보금주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의 한 요원인 펜다리 씨는 기자회견에서 방주를 탐험한 기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08년 10월에 나는 터키 탐험가들과 함께 산을 올랐는데 한 4,000m 높이쯤에서 두꺼운 판자같이 생긴 목재로 지어진 구조물을 보았다. 이 판자들은 넓이가 8인치쯤 되었고 쇠못이 등장하기 전 고대시대의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는 또 약 100m쯤 걸어 다른 쪽으로 가보았는데 그곳에는 부러진 나무 조각들이 빙하에 묻혀있는 것이 보였고 목조 건물은 화산암과 얼음으로 영구히 덮여 있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터키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아라라산이 방주와 그의 거주자들이 좌초된 지역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그대로 밝혀지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데 이 뉴스는 잠깐 세간의 이목을 끌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해설위원이신 강병구 목사님의 해설을 청해서 들어보겠는데요. 목사님, 노아 방주 발견 기사가 좀 더 센세이셔널하게 주목을 끌었으면 좋겠는데요. 곧 사라져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얽힌 사실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노아 방주가 최근에 발견되었다고 하는 뉴스가 Fox News와 CBS에서 떠서 약 3일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키다가 3일 정도 이후에 그만 사라졌는데 전혀 사람들이 어떤 때는 검색할 수도 없을 정도로 사라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러한 일이 다른 과학계에서 일어났다면 아마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런 토의하는 그런 내용의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발견이 왜 그렇게 소홀히 취급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과학적으로 정말 고고학적으로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노아 방주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학계에 굉장한 지진이 생기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실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사실은 이 믿음과 또한 진화론과 무신론과 신론에서 싸움을 하던 큰 전쟁의 지각변동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노아 방주가 참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시기적으로 과학적으로 고학적으로 증명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자, 성경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책이다 하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의의 표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노아 방주가 사실이었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한 예언과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진화론을 믿는 무신론자들 과학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것은 청천벽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것을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또한 기독교에서 어떤 교회는 어떤 교파들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영감의 글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꽤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하고 진행할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발견된 그 노아 방주를 보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 판자들 또 기둥들 심지어 어떤 방들방들에 있는 이 선반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참 그들이 감탄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정말 그런 데서 발견된 아주 정교한 스크루, 못. 어떻게 지금부터 약 한 4,500년에서 4,800년 전이라고 추정하는 그 노아 방주에 그렇게 정교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판자들이나 나무나 또한 이런 그 기초 되는 그 나무 목 같은 것들 보면 너무 잘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꼴지어진 디자인된 그런 나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굉장한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오늘날 못지않은 그런 나무 세공 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우파얼츠라는 것이 있어요. 우파얼츠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아티팩트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도무지 옛날 고대에 발견된 것인데 오늘날 현대에서나 쓰고 또 우리가 발명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옛날 고대의 고고학적으로 땅을 파보면 거기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시대에 갖다 놓아야 되는가? 어떻게 그 옛날에도 이런 것을 사람들이 쓸 수 있는가? 라고 의아해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발견되는데 그것을 우파트, 아티팩트라고 고고학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1961년도에 캘리포니아의 올란차에서 발견된 돌 속에서 말이죠. 이것은 하나의 화석인데 거기에 하얀 포셀린 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내지 만 년 이상 된 화석이라고 추정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파크 플러그였습니다. 스파크 플러그와 똑같은 그러한 용도로 쓰여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다시 말해서 노아 홍수 때에도 사용됐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약 40년 전에 말이죠. 바그다드의 한 박물관의 토기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지금부터 약 한 2300년 전 것, BC 25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으로 만든 실린더가 발견됐습니다. 그 속에는 에시드, 산으로 녹아져 있는 물질들이 발견됐고 그 속에 작은 아주 정교한 스프링도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배터리였습니다. 그대로 만들어서 실험해 보니까 2.5V의 전기를 내는 배터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말이죠. 7세대가, 7세대가 동시에 함께 존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구석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 해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죠? 그 당시에는 정말 과학이 발달됐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홍수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나오죠.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생각과 계획이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서 이 홍수를 불러올 수 있었던 큰 이유가 아마 창조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유전자 공학이라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도 유전자 조작이 날로 이렇게 성행하고 있죠. 한국에서도 유전자 공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세계 최초의 유전 공학으로 이종 간의 복제가 성공을 했죠. 그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우석 박사가 멸종 위기 종인 코요테를 이종 복제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2011년 10월 1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멸종위기에 처한 개과 동물 코요테 복제를 우리나라 황우석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황 박사의 연구팀은 코요테의 체세포를 개의 난자에 이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같은 종끼리의 복제 사례는 있었지만 이렇게 이종 간의 복제는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코요테는 멸망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개과의 동물로 국제자원보전연맹에서도 멸종위기 등급 주의 단계의 동물로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황 박사팀은 이번 코요테 복제 방법으로 코요테의 체세포를 개의 난자에 이식하는 체세포 핵이식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황 박사팀은 개과 동물의 독특한 생리 특성상 체외 수정이나 체세포 복제 등의 보조 생식술이 어려워서 이종 간의 체세포 핵 이식 기법을 이용한 생물 자원 보전 사례가 없으며 이것이 세계 최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경기도청의 한 관계자는 말하기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황우석 수암생명공학 책임연구원이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복제 코요테 전달식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측은 복제된 코요테를 국내는 물론 해외 동물원에도 기증할 예정이며 원서식지인 북아메리카에도 멸종동물 보존에 기여할 것이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17일 기증된 이 코요테는 지난 6월에 1차 복제에 성공한 암컷 3마리와 2, 3차 복제로 탄생한 수컷 5마리입니다. 네, 참 믿기 어려운 사실이죠. 이 생명을 복제하는 것이 설사 의학계나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것이 창조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현대의 바벨탑이 아닐까요? 최근 들어서 매우 성행하고 있는 이 생명복제의 사례는 세계적으로 걸쳐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매우 두려울 정도로 급속도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리포터의 보도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알아볼까요? 이경준 리포터입니다.
네, 지난 2008년에는 소의 난자와 인간의 유전자를 결합한 사이브리드를 영국 뉴캐슬대 연구팀이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등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존 번 교수와 릴 암스트롱 박사 등이 이끄는 연구팀은 암소의 난자에 인간의 피부세포 DNA를 주입해 사이브리드를 만들었는데요. 연구팀은 이 배아가 인간과 동물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으며 3일 동안 생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다음 실험에서 만들 배아는 6일 동안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지난 2009년에는 미국의 불임 전문가가 인간 복제 배아 14개를 만들어 그중 11개를 4명의 여성의 자궁에 주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켄터키와 키프로스에서 불임 클리닉을 운영하는 파나이요티스 자보스 박사는 비록 아무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는 복제 인간을 만드는 과정의 제1장일 뿐이라며 총력을 기울인다면 2년 내 복제아기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험은 영국, 미국 등 국적의 부부 셋쌍과 독신 여성 한 명의 피부세포를 이용해 만든 복제 배아를 자궁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이 과정은 독립 다큐멘터리로 제작됐습니다. 이 실험은 복제 배아를 인간 자궁에 주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중동의 비밀 실험실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그는 제3구의 시체에서 세포를 채취해 소의 난자와 융합시켜 복제 배아를 만들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자보스 박사는 인간 동물 잡종 생물을 탄생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복제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모두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의도이며 복제 기술의 실효성이 없다고 밝혀지면 무리해서 실험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소를 복제할 기술이라면 인간 복제도 가능하다라고 3년 전 죽은 제주 흑우 복제에 성공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제주대학교 줄기세포연구센터 박세필 교수의 13일 연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언급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고 뉴시스 등 일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박 교수는 복제용 난자를 영하 196도에서 급속 냉각시켰다가 원하는 시기에 이를 해동시켜 언제든지 복제 동물을 만들 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한 인물입니다. 연구팀은 이런 기술로 3년 전에 도축된 제주 흑우를 복제시키는 데 성공했는데요. 박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이 같은 신기술이 인간에게도 접목될 수 있냐는 질문에 급속 냉해동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체세포만 있으면 죽은 몇 년 뒤에라도 그대로 복제될 수 있어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네요. 참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도 이루어진 획기적인 또 다른 유전자 공학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죠. 돼지의 췌장세포를 당뇨병에 걸린 원숭이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2011년 10월 31일 MBC와 국내 각 신문들은 이 소식을 앞을 다투어 보도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세포를 돼지로부터 떼어내서 원숭이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사람에게도 같은 방법의 이식이 성공한다면 당뇨병이 완치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되어서 이 분야 전문가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성회 서울대 의대 교수팀은 당뇨에 걸린 원숭이가 돼지의 췌장세포를 이식받은 뒤 6개월 이상 정상 혈당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생존한 연구 성과를 31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식 뒤에 면역 억제제의 약을 중단한 뒤에도 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세계에서 처음 성공한 것으로 이 성과를 인정받아서 의학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인 실험의학 저널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연구 성과를 보면 박 교수팀은 혈당이 450mg 이상으로 심한 당뇨를 앓고 있는 원숭이에게 돼지 췌장세포를 이식하면서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면역 조절 항체와 2종의 보조 면역 억제제를 투여해 거부 반응 없이 이식을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이식된 췌장세포에서는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서 원숭이의 평균 혈당이 정상 범위인 83mg으로 유지됐다고 하네요. 더욱 놀라운 성과는 췌장세포를 이식한 뒤 4개월이 지나서는 모든 면역 억제제를 중단했음에도 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 교수는 면역 억제제를 중단한 뒤에도 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람 사이의 이식 수술에서도 매우 드문 일로 다른 종류의 동물 사이에서는 세계 최초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팀의 연구 성과는 앞으로 사람에게도 돼지의 췌장세포를 이식해서 당뇨 완치할 수 있는 길에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앞으로 이식된 이 췌도가 얼마나 오래 생존하고 한번 사라진 이식 거부 반응이 얼마나 오랫동안 없는 채로 남아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로 이 치료의 효과가 1, 2년 동안 유지되거나 더 나아가서 평생 유지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성과에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번 연구 성과는 동물에 한정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전문가는 말하기를 아무리 무균돼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인간에게 해로운 바이러스 등이 있는지 전혀 없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른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은 현행 생명윤리법에는 이종장기 이식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없어서 법적 논란도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복제와 줄기세포 이식이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금을 그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의 장기 속에 동물의 장기가 들어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강병구 목사님의 해설을 청해서 들어봅니다. 목사님.
예. 참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이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조물주의 원칙을 깨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신비,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 그것은 조물주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한 계획과 평화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똑똑해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창조의 신비를 발견해 나가면서 무엇을 발명했다고 하면서 우리 인간의 좁은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종의 DNA를 섞어서 다른 종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병들어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은 그것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냉정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것을 발견해서 기회를 얻는 바로 그런 찬스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오래 살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정말 이 천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백년도 못 살아서 죽게 만드신 주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도 지금 천년 동안 살 수 있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 홍수 때 말이죠. 사람들이 뭐 920세, 30세, 960세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 어떤 의미에서 더 많이 영혼을 그리워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는 왜요? 재난이 많고 고통과 질병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와 하나님을 더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분 이러할수록 사람들은 말이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과거에 한 두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 방주에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들은 두 쌍씩, 부정한 짐승들은 정한 짐승들은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들은 두 쌍씩 방주에 집어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의 씨를 유전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짐승들 가운데서 누가 있습니까? 바로 공룡이 있는 것입니다. 그 큰 공룡, 그런 공룡, 정말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공룡, 그런 큰 공룡들, 그게 꼭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욥기에 있는 기술된 그 짐승을 가지고 이게 공룡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잘 읽어보면 사실은 악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을 뿜고 이것은 식기적인 문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공룡은 말이죠. 파충류 가운데서 큰 짐승과 파충류를 아말가메이션 같이 이렇게 접속시켜서 인공유전학적으로 그것을 잘 교배시켜서 거대한 공룡 같은 짐승을 과거의 노아 홍수 이전에 만들어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좀 보십시오. 인공유전학 참 멋있죠?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고 복제 우리 인간의 기관들을 만들 수 있고 사람이 천년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하죠. 그러나 보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깨뜨리고 이상한 종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또 사람이 죄의 결과로 죽어야 할 텐데 심판 없이 우리도 우리의 발명으로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노아는 그 시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그대로 방주를 짓는 우직한 정직한 신실한 의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의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아 방주의 발견과 홍수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홍수를 불러왔던 이유가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이 현시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조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현대의 바벨탑이 쌓아 올려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죠. 사람이 동물의 장기를 이식받게 되고 사람과 동물의 유전자들이 서로 섞일 수 있는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홍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에 죄악이 관영했던 것처럼 현대에도 죄악의 잔이 차고 있습니다. 엄숙한 시기에 영적으로 깨어서 매일 준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